뉴스TV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화웨이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가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모든 반도체는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삼성전자, 일본 소프트뱅크 등 전 세계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는 주요 공정에 미국 기업의 장비와 부품을 쓰고 있어서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사실상 끊기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화웨이의 미국 부품과 기술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서 지난 5월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도 수출 시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걸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사가 중국 정부와 공산당과 연결돼 있어서 안보상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전 세계 주요 동맹국의 화웨이 배제를 촉구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여행 정보를 최고 등급인 금지에서 재고로 한 단계 완화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현지 상황이 개선됐다면서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대한 여행 정보를 여행 재고에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중국과 브라질 등 고위험 지역 여행객에 대해서 15개의 지정된 공항을 이용하도록 한 조처도 종료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들에게 시행했던 검역 강화 조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초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했던 미국인의 여행 금지 권고를 국가별 평가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한국과 영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3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중국과 인도, 멕시코, 러시아 등은 여전히 여행 금지 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민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1단계 일반적 사전 주의, 2단계 주의 강화, 3단계 여행 재고, 4단계 여행 금지 순입니다. 중국의 8월 경제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8월 경제 지표에 따르면 경제 회복의 주요 지표로 간주되는 소매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0.5%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월간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8월 산업 생산도 지난해 8월보다 5.6% 증가해서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8월 기준의 도시 실업률도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져서 5.6%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분기 사상 최악인 -6.8%에서 2분기에는 3.2%로 껑충 뛰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뚜렷하게 경기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늦게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카셈 솔레이마니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을 겨냥해 암살 또는 다른 형태의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겨냥한 어떤 형태의 공격이든 1000배 이상의 보복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날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 정부가 솔레이마니 사살에 대한 보복으로 최근 라나 마크스 남아공화국 주재 미국 대사 암살을 검토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인 솔레이마니는 지난 1월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3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930만 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도 92만 9천 명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미국으로 오늘 현재 확진자 655만 명, 사망자는 19만 4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10월에서 11월 사이 유럽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협정 무력화를 위한 입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하원은 어제 국내 시장 법안 이독해 표결에서 찬성 340, 반대 26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9일 영국 국내 교역에 관한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내 시장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브렉시트 협정 내용과 충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영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방북과 관련해 1년에 한 번 특별 승인 절차로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곧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자신의 자식들에게 핵무기 부담을 지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서쪽 지역부터 차차 개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1년에 한 번 특별 승인을 받으면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곧 도입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지원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북 지원과 관련한 행정적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 4일 연방관보에 제한된 국가에 대한 복수 방문 승인 관련 여론 수렴 공고를 냈습니다. 북한 여행을 위한 특별 승인 발급 절차와 관련해 60일간 미국인들의 의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공고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복수 방문 특별 승인입니다. 2017년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한 차례 방문을 허용해온 국무부가 앞으로 1년 동안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특별 승인을 발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 승인 대상은 언론인, 적십자 요원,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방문을 하는 이들, 즉 인도주의 활동가들입니다. 특히 복수 방문 특별 승인을 신청하려면 지원자나 소속 단체가 과거 감시가 잘 된 중요한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북한에 여러 번 방문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향후 365일 안에 북한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증빙 서류와 함께 잠정적인 여행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에서 화상으로 행한 연설에서 4일 연방관보의 새로운 규칙을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인도적 목적을 위해 북한 방문을 모색하는 이들이 복수 방문 특별 승인 여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론 수렴과 검토 기간이 지나면 바뀐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것은 전미북한위원회 회원들의 오랜 요청이며 비록 대북 지원을 위한 모든 물리적 어려움이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활동이 더 쉬워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현재 코로나19와 수해로 쌍둥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주의 지원을 펼치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부가 최대한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비건 부장관은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국무부가 북한과 외교적 돌파구 마련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 모두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북 관계 변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주민을 위한 밝은 미래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목표에서 진전을 내기 위해 북한 측에서 권한을 받은 협상가와 함께 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북한이 올해 유례 없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어 관여에 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더 어렵겠지만 미국은 이미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건 부장관은 밝혔습니다. 미국 구호단체인 머시코어가 설립했고 여러 대북 지원단체들이 가입해 있는 전미북한위원회는 국무부의 복수 방문 특별 승인이 북한 내 활동 장애를 줄이는 데 작지만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데니엘 워츠 전미북한위원회 국장은 14일 VOA에 국무부, 특히 비건부 장관이 비정부기구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데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치 국장은 현재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로 인해 어떤 나라의 구호 요원도 북한을 방문할 수 없지만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이 상당할 것이며 구호단체들이 최대한 빨리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의 전미북한위원회 회동에 참석한 미 친우 봉사회의 데니엘 제스퍼 아시아 담당관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대북 지원과 관련한 장애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special validation passports are just one of those, and in some respects, it's the most minor of issues. The biggest hurdle that we face is Treasury Department sanctions regulations around providing humanitarian.
제스퍼 담당관은 북한 방문을 위한 특별 승인 여권은 대북 지원 사업을 어렵게 하는 여러 장애 요인들 중 가장 사소한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 조치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관련 규칙이 상당히 까다롭고 변호사들과 오래 일해야 하며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또 여러 다른 기구와 정부의 제재에 대한 예외 조치 신청과 관련해 소요 시간을 가늠하지 못해 인도주의 지원 시간표를 짜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마르가레타 발스트렘 스웨덴 적십자 총재가 최근 북한의 수혜에 따른 인도주의 위기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발스트렘 총재는 13일 스웨덴 공영방송 SB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대규모 폭우와 태풍으로 작물이 파괴되고 물질적 피해가 일어났다며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면 식량난은 더욱 심화하고 주민들의 건강은 악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스트렘 총재는 이러한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외부 세계의 인도주의 지원을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인 보호 장비와 일부 의약품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지원은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우선순위는 코로나19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스트렘 총재는 스웨덴 출신의 국제적십자 요원이 2020년 초 북한에서 철수했다며 현재 스웨덴인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지원 활동을 펼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 국제 요원들이 움직이고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발스트렘 총재는 전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농축 우라늄 생산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14일 IAEA 이사회 개막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활동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truth is that the DPRK's nuclear activities remain a cause of serious concern and the continuation of that nuclear program is a clear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UN 안보리 관련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유감이라는 겁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년간 북한이 핵시설 중 일부를 계속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변의 원심불리기 농축시설에서 농축우라늄 생산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있으며 실험용 경수로에서는 내부 건설 활동이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 실험실이 가동된 징후는 계속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조약 안전조치 협정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하고 특히 IAEA 사찰단이 없는 동안 제기된 문제 등 모든 핵 관련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 핵 활동에 대한 IAEA의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The agency also continues to monitor the nuclear program of the DPRK. You will appreciate that within the limitations that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지만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이후 북한 핵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핵 프로그램 감시를 위해 오픈소스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고해상 상업위성 이미지 수집과 분석을 확대하고 있다고 IAEA는 설명했습니다.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다음 주 열리는 제64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14일부터 18일까지 이사회를 진행합니다. 북한 핵 안전조치 이행 문제는 이란, 시리아의 핵확산 금지조약 안전조치 협약 이행 문제 등과 함께 이사회와 정기총회의 주요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군 전략사령관은 미국이 지난 2017년 북한의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작전계획의 실행을 검토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든 전략사령부는 명령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14일 지난 2017년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떤 작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당시 미한 당국이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오랜 동맹이자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것처럼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동맹 간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력과 안보에 대한 노력은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됐으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언급할 수 있는 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작전 계획 검토가 필요하든 미 전략군은 명령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에 대응한 미국의 북한 정권 교체 대응은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펴낸 신간 경로에 언급돼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미 전략사령부는 당시 북한이 선제 공격을 가할 경우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최근 괌에 상주 배치했던 B-52 전략폭격기의 본토 재배치가 대북 확장 억지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역동적 병력 전개 전략을 통해 오히려 억지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성국들이 전략적으로는 예측해도 전술적으로는 예측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준비태세도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우드워드 부편집장의 신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잠수함 기반 저위력 핵폭탄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 국방전략보고서는 위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칭적 보복수단으로서 저위력 핵폭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사령관으로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모든 종류의 극비로 분류된 역량 보유가 미국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와중에도 적성국들은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가장 큰 위협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처음으로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200기 초반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단순히 보유량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 그들의 위협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개발 중인 운반 체계와 준비 태세 현황 등을 총체적으로 따져야 하며 중국의 최신 동향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정책과는 상당히 불일치하는 방향으로 급진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리처드 사령관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더라도 미 전략사령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한 곳에 집중해서 일하는 방식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자신의 자식들에게 핵무기의 부담을 지게 하고 싶지 않다며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이 새로 출간한 책에서 밝혔습니다. 이 책은 2017년 미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당시 핵전쟁의 가능성이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만남에서 자식들에게 핵무기의 부담을 지게 하고 싶지 않다며 비핵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일 출간되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신문 부편집장의 책 경로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 초 평양을 방문한 폼페오 장관이 한국 측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할 의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나는 한 사람의 아버지라며 내 아이들이 남은 삶 동안 그들의 등에 핵무기를 짊어지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폼페오 장관에게 당시 미국과 북한이 전쟁에 매우 가까웠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양측이 긴장을 더 이상 고조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는 데 신속히 합의했다고 최근 덧붙였습니다. 우드워드 부편집장은 이 책에서 2018년과 2019년 사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오고 간 편지 27장을 입수했다며 그중 25장은 자신의 책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 내용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앞서 알려진 전 세계는 머지않은 미래에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저와 각하의 또 다른 역사적 만남을 틀림없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한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12월 25일자 서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28일자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답장에서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생각을 매우 감사히 여긴다며 당신과 마찬가지로 나는 우리 두 나라 간 훌륭한 결과가 성취될 것이라는 데 의심이 없으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두 정상은 당신과 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9년 1월 8일엔 김 위원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에서 축복과 성공으로 가득한 세월이 있을 것이라며 당신의 나라는 역사적인 번영의 길로 곧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차 정상회담 주요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보낸 것으로 여겨지는 2019년 1월 18일자 편지에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곧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편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편지와 달리 타자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검정 매직 마커펜으로 손으로 쓰여졌고 편지 말미에는 당신의 친구 도널드 제이 트럼프라고 적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2월 19일자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짧은 서한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촬영한 사진 4장을 함께 보내면서 다음 주에 만나는 것을 기대한다며 그것은 위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직후 보낸 6월 30일자 편지엔 두 정상의 사진이 4개로 나눠져 실린 뉴욕타임스 신문 1면을 보냈고 이후 7월 2일엔 22장의 사진과 편지를 보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7월 2일자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의 나라를 밟게 된 것과 우리의 중요한 대화를 재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며 당신과 당신 나라 사람들이 위대한 번영을 누리고 핵 부담으로부터 당신을 벗어나게 하며 향후 세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큰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엄청난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또 미국이 2017년 북한이 처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전략 미사일 발사로 대응한 것도 서술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 7월 3일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급 화성 14호 미사일을 발사하자 짐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의 승인에 따라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전략 미사일 발사를 지시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북한의 ICBM 발사 이틀 후인 2017년 7월 5일 미군과 한국군이 동해에서 실시한 합동 미사일 타격 훈련에서 주한미군이 보유한 에이테킴스 전술 탄도미사일과 한국군의 현무 2A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된 것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드워드 부편집장의 책은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와 경고 성격을 띄웠던 미군의 미사일이 한반도 군사 분계선에서 평행한 길을 따라 위치한 해변에서 발사됐으며 동해로 186마일, 즉 299km를 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거리는 미군의 미사일 발사점을 기준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것으로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텐트까지의 거리와 똑같은 거리였다고 최근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사일 발사 거리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변 안전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를 전한 것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쉽게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정권이 깨달았음을 시사하는 첩보는 입수되지 않았다고 최근 전했습니다. 또 매티스 당시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선제적 전쟁에 대한 대비 개혁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미 전략사령부는 북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작전계획 5027을 신중히 검토했고 또 지도부를 타격하기 위한 작전계획 5015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책에서 거론된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성이 거론된 문장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핵무기 80개로 대응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대미 공격에 80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전문가는 VOA에 미국이 재래식 방법으로도 이룰 수 있는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해 과도한 양의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북한의 핵 역량 가능성이 80개에 이를 수 있는 정부의 관계자의 첩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군 전문가 역시 익명을 전제로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80개의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경입니다.
최근 미국 법원에 북한 국적자가 기소되고 대북 제재 위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미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집행에 대한 미 법무부의 독립성에 주목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법무부가 지난 두 달간 북한과 관련해 내놓은 조치는 최소 6건입니다. 지난 7월 16일 미 연방검찰은 북한의 담배 필터를 수차례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던 아랍에미리트의 제조업체 약 6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일주일 후인 7월 23일엔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기업 4곳에 자금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8월에는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자금과 중국의 통신기업 GTE와 북한 간 거래를 주선한 중국 회사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장을 각각 제출했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기업 양반에는 유죄 인정과 함께 거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지난 11일에는 북한 국적자 2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부는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FBI 등을 통해 민사는 물론 형사상 조치를 동원하며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 행위 등을 겨냥했습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움직임은 국무부나 재무부 등이 최근 북한과 관련한 제재 등 압박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비하면 대조적입니다. 실제로 두 기관의 북한 관련 조치는 숫자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집계한 미국의 북한 관련 제재 지정 건수를 공개하며 재무부의 조치가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줄어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2017년 대북 제재 부과 건수는 135건,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엔 이보다 약간 줄어든 131건이었는데 2019년엔 40건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올해의 경우 미국 정부가 3건의 대북 제재 지정을 했지만 7건에 대한 해제를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2020년 제재 지정은 마이너스 4건이라고 스탠든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2017년 이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한 경우도 단 4건이었다며 벌금액도 모두 100만 달러 미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올해에만 북한 국적자 등 33명을 대거 연방법원에 기소하고 대북 제재 위반 자금 등에 대한 몰수 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알려진 조치만 10건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스탠튼 변호사는 미 법무부가 전통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독립성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raditionally, the Justice Department has had a greater independence from the political.
법무부는 증거가 있으면 행동에 나서는 매우 간단한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재무부의 경우 법무부의 몇몇 검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지만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이행하고자 하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도 법무부가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있어 재무부보다 더 자유롭다는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When you're looking at advisories from the U.S. Treasury, or from other agencies responsible for
스나이더 국장은 재무부나 관련 행정부처들의 북한 관련 주의보를 살펴보면 이들이 기본적으로 정책 시행에 있어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이 법무부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법 집행의 범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법 집행은 정책 영역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물론 정책 결정에 전혀 반응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이런 배경에서 법 집행은 정책 위반자들이 켜고 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And so I think that's the reason, for instance, why we haven't seen as many Treasury actions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summits.
따라서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 정상회담 이후 재무부 등의 제재 관련 조치가 연기되거나 과거만큼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법무부의 조치는 그런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이 같은 미국의 체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이미 시작된 사법 조치는 대통령도 되돌리기 힘들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예,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는 다음 달 10일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평양 김일성 광장이 대규모 인파로 가득한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민간 회사인 플래넷 랩스가 13일 오전 10시 43분 촬영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김일성 광장은 인파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붉은색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일성 광장은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는 곳으로 주민들은 열병식을 한 달 앞둔 시점 주말마다 이 광장에 모여 빨간색 수술과 꽃등으로 붉은 물결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주민들은 김일성 광장 단상 앞쪽에 모여 있었고 단상 앞 도로 북쪽에는 별도의 대열을 이룬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규모는 지난 2018년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나 2015년 노동당 창당 70주년 열병식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과 정보당국 등은 열병식에 동원된 북한 군인과 평양 주민을 15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일성 광장에서 동쪽으로 약 7.5km 떨어진 열병식 훈련장에도 대규모 병력이 대열을 이루고 차량들이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이 같은 날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확인됐습니다. 병력들은 정사각형 형태의 대열 30여 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과거 각 대열이 150명에서 300명 병력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미뤄볼 때 이날 동원된 병력은 4,500명에서 9,000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북한이 군사 도발에 나서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세균 한국 국무총리는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북한이 문을 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에 도발과 관련된 부분에선 24시간 북한의 군사활동과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금 열병식 준비와 수해 복구에 치중하고 있다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도발 징후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LBM 그 심포조선소 쪽 관련된 그런 움직임들은 지금 현재는 수해 복구와 관련된 그런 움직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지만 뭐 발사 준비와 관계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북한은 늘 단시간 내 어떤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미사일 발사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군사 대비 태세를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 북한과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이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특사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아는 한은 그 북한은 거의 그 봉쇄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심지어는 정규 외교관들의 입출경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져요.
정 총리는 한국의 입장에선 가능한 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선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북한이 수해와 관련해 한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을 열어놓고 소통하는 것 같지 않다며 항상 열린 자세로 대화 노력을 하고 결국엔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미한 두 나라 간 현안들도 거론됐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정경두 장관은 올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하기로 했던 완전 운용 능력 FOC 검증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군 증원 병력 불참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 장관은 임기 내 전환을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의 이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최종권 한국 외교부 1차관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워싱턴 회담에서 제안한 국장급 동맹대화 협의체 신설 문제에 대해 미 국무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미한 워킹그룹이 있는데 동맹대화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워킹그룹은 북한 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동맹대화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동맹의 앞날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제75차 유엔총회가 15일 개막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사상 처음 원격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올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올해로 제75회를 맞은 유엔총회가 15일 개막합니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립니다. 이 때문에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일반 토의도 각국이 사전 제작한 녹화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일반 토의의 주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엔, 다자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 재확인, 효과적인 다자주의 행동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으로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계속됩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인 22일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켈리 크래프트 미 유엔 대사는 지난 7월 화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방송이 아닌 직접 연설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oping that President Trump will actually be speaking in person in the General Assembly. He will be the only world leader to be speaking in person.
올해 네 번째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연속 북한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번째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무모한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어간다면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선택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했고 지난해에는 북한이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아홉 번째로 연설할 예정이고 북한은 대사급 인사가 오는 26일 연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토의 외에도 각 위원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핵 문제와 인권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총회를 앞두고 지난달 공개한 예비 의제 목록에서 유엔 총회는 74차 총회에서 다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75차 총회에서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 사안을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3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각국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05년 이후 16년 연속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또 군축,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에서는 올해도 북한 핵 활동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회 개막을 앞두고 공개된 유엔 군축연구소 소개 문건에 따르면 2020년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검증 접근법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핵 군축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4차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권고 결의안 등 세 개의 북핵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 총리의 뒤를 잇는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내 정책은 물론이고 북한 등 대외 정책에서도 아베 정권의 방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집권자민당은 14일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차기 총재로 선출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유효 투표 534표 중 337표를 얻어 경쟁자들을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스가 장관은 16일 임시국회에서 제99대 총리로 공식 선출될 예정입니다. 2012년 12월 26일 아베 총리가 취임한 지 7년 8개월 만에 일본 총리가 교체되는 겁니다. 스가 장관은 이날 당선 직후 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해온 것들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のためには 아베 총리가 進めてきた 取り組みを 継承し 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스가 장관은 지난 2일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부터 아베 정권 계승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스가 장관은 이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온몸과 혼을 기울여 추진해온 정책을 확실히 계승하고 내가 가진 힘을 모두 쓸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내각이 출범하면 국내 정책은 물론 대외 정책에서도 큰 틀에선 아베 정권을 계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류용우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14일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가 시도했던 것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일본의 기본적인 대외 정책도 계속 미일 안보 동맹 강화에 기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my guess is that don't expect anything new under Suga. Right? So he will continue what Abe tried to do before.
스가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베 총리와 유사한 접근법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스가 장관은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해 모든 것을 구사해 해결해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활로를 개척해 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가 장관은 특히 2002년 자민당 총무 시절 북한 화물선 망경봉호에 일본 입항금지법 제정 등 나쁜 문제를 계기로 강경한 대북정책에 공감하면서 아베 총리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와 유사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면서도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still think someone like Suga would certainly have a similar policy and
일본이 납북자 등 북한 문제에서 얼마나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북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일본의 대북 접근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스가 장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아베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쳐왔습니다. 지난 6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이며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 해나 김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나 김스의 일곱 번째 사연,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카고에 정착하고 미국에서의 첫 번째 직업으로 시작한 손발톱 전문 관리 미용사, 네일 아티스트. 해나 김 씨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고 흥미를 갖게 되면서 이 일을 자신의 사업으로도 확장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게 된 것이 네일 테크니션 라이센스.
주중에 10시간 일하고 저녁에 공부해서 자격증 받으신 거네. 자격증을 딱 봐서 보통 이게 타이틀 단말이잖아요. 레벨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가게 같은 거는 그 라이센스가 엄청 중요하고 라이센스에 따라서 또 피해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차이가 많지만 한국 가게는 그때 제가 딸 때까지만 해도 예, 라이센스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다지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냥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뿐이고 별로 라이센스가 있다고 해서 그걸 보지 않고 경력에 따라서요. 능력에 따라서 예, 페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라이센스를 따시고 난 다음에 그 페이가 뭐 갑자기 달라지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라이센스가 있어서 달라진 게 아니고 그 능력이 있어서.
자격증을 따고 난 후 기술적인 지식으로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해나 씨.
그냥 제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터득했던 것보다 학교에서 터득한 내용이 더 많고 또 거기에 제가 손님 서비스를 하면서 더 좋은 반응을 가져왔었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흐뭇했죠. 예,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하루하루 노하우가 쌓였고 생활의 안정도 이렇습니다. 고객들이 주고 가는 봉사료인 팁은 늘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본급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초보 시작을 할 때 제가 35불에 시작을 했다면 그때는 100불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정도 지나면은 생활의 안정은 다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1년 돼서부터도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1년 돼서 제가 100불까지 안 올라갔어도 80, 90까지는 올라갔어요.
지역의 소비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해나 씨가 말하는 손발톱 전문 관리실 기술자들의 수입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 내리막에는 빨리 올려줘요. 근데 그게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그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기본 기술자하고 초보하고 맨 처음에 초보 때만 그렇고 그 초보 때 중간 초보를 지나서부터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100불까지만 올라가면 거기에서부터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손발톱을 관리하는 기술자들이 서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기술자마다 실력 차이가 나서 기본급이 올라가는 시기가 빠르거나 늦을 뿐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서비스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닌 만큼 업주가 지급하는 기본급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경력에 따라서 또 나은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경력이 낮은 데에 따라서 같은 잡이지만 못하는 사람이 있고
15년 동안 북한에서 바느질을 했던 해나 씨는 손재주가 있었는지 일정 수준의 기술에 이르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지금은 7년차 베테랑급 네일 아티스트. 하루 10시간 꼽아 고객들의 손과 발을 관리해주는 해나 씨는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제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도 왜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머리가 다 샛날하고 눈이 동그랗고 코가 크고 입이 크고 어떻게 생겼는지 도무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 이름도 너무 기억하기 힘들고 그래서 처음에 손님을 기억을 못했는데 손발을 보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얼굴하고 이름이 이렇게 딱 너무 비슷비슷해서 이게 남질 않아, 머리에 남질 않아요. 근데 손발을 보면 기억을 하거든요.
얼굴과 이름은 잊어버려도 손은 기억할 수 있었다는 해나 씨. 손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고 말하는데요.
자체를 보면 그렇거든요. 손발을 보면은 많이 알아서 저처럼 많이 아픔을 그 동적인 이렇게 그 관절 같은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손이나 발이 관절이 많이 클 거고 커서 보기에도 안 이쁘고 또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때까지 많이 아프면서 살았구나. 또 많이 들어야 되고 스킨이 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케미스가 많은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구나, 많이 걷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보게 되고 또 집안일을 많이 해서 이게 손이 거칠어진 사람들 보면 집안일을 많이 하네, 아이를 많이 키운 사람들이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 손님 또 와서 나선에 와서 왔을 때는 손님이 얼굴 기억 못해서 손님 손을 꺼내놓으면 이 손님이 저번에 내가 했던 손님인데 기억하는 거예요. 얼굴보다도 예. 얼굴보다도 손발 보고 더 기억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해나 씨는 미국에서 처음 갖게 된 직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재정적인 안정도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2014년 시카고로 이주해 탈북 남성과 가정을 꾸린 해나 씨는 예기치 않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아, 제가 미국에 와서 5년째 될 때 제가 제일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미국에 온 제 자신에 대해서도 다 후회를 하게 되고,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저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나 후회감을 느끼고 정말 좌절감에 빠져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하게 됐었고, 정말 죽는 게 제가 아니라면 성경에도 그런... 모든 거 그냥 일도 다 접게 됐고 공부도 다 접게 됐고 정말 우울증에 빠져서 하루하루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단 하루도 내 앞날에 정말 기약이 없고 오늘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전혀 그런 기약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어렵게 자격증도 땄고 조금만 더 고생하면 내 사업도 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던 겁니다. 혜나 씨는 미국에 온 지 5년 만에 찾아온 인생의 큰 파도에 삼켜진 심경으로 아무 희망과 기력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 알게 된 신의 존재도 부정하고 싶었다고 말하는 해나 김 씨.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도 없다고. 제가 미국에 와서 5년 동안을 교회를 다녀봤지만 매일과 같이 뭐 매주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보고 이런 적은 없지만 그 5년이란 동안을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그 힘든 시간을 겪을 때는 하나님도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 있다면 다 거짓말이고 교회라는 것도 나가봐도 내 마음을 드러낼 데는 없고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나같이 똑같은 상황을 겪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가서 얘기를 해봤자
탈북 이후 남편과 상이별하고 중국으로 팔려가 강제 결혼을 해야 했던 해나 김 씨. 미국에서 같은 처지의 남성을 만나 사랑받는 아내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었던 만큼 당시 해나 씨는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해나 씨에게 한 한인 여성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해나 씨는 그 여성이 찾아오고 난 후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해나 김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보고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시대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35년 9월 15일 독일 나치 전당대회에서 역사상 최고 악법 가운데 하나인 니른베르크법이 공포됩니다. 1935년 9월 15일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 전당대회에서 독일 제국 시민법과 독일 혈통 보호법이 공포된 것입니다. 이 법은 시민의 자유에서 유대인을 제외하고 유대인과 독일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으로 후에 독일 나치 정권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약 600만 명의 유태인을 비롯한 타민족 인종학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니른베르크법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 유대인의 범위에 대한 보충 법령도 제정했습니다. 조부모 4명 가운데 몇 명이 유대인인지에 따라 유대인 등급도 달랐습니다. 니른베르크법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선거권과 공직 취임권을 박탈당했고 상업활동도 금지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을 때 유대인에 대한 차별은 더욱 엄격해져서 자신들이 소유하던 모든 물건들을 그대로 놔둔 채 살던 집을 모두 떠나야 했고 게토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에만 살아야 했습니다. 나치 총통 아돌프 히틀러는 유대인을 사회로부터 추방하고 학살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니른베르크법을 통해 구축한 것입니다. 1959년 9월 15일 니키타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1959년 당시 소련의 후르쇼프 총리 겸 공산당 총서기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당시 후르쇼프 총서기는 장장 2주일 동안 미국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숱한 화제를 뿌렸습니다. 특히 후르쇼프는 20세기 폭스 영화사의 초청을 받아 할리우드 배우들과 오찬 중에 신변 안전 때문에 디즈니랜드 놀이공원을 방문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감에 불같이 화를 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59년 9월 15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영접을 받은 후르쇼프 총서기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피츠버그 등을 거쳐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2주간의 미국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후르쇼프의 방문을 대부분 찬성했지만 반대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3분의 1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북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